세계 소식 톡톡. 세계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차단당한 채 살고 있는데요. 개인과 국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시아 투데이 허고은 기자와 함께 다양한 세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요즘 날씨 많이 춥죠.
네, 다시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방송국으로 오면서 너무 추웠는데 스튜디오에 오니까 PD님이 이미 히터를 켜서 더 네. 편해가지고 마음도 따뜻하게 방송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새해 벽두부터 세계를 놀라게 한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요.
네.
1월 3일, 일주일 전이죠. 중국의 달 탐사선인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달에 탐사선이 간 적은 이미 있고 이미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람이 달에 착륙하기도 했는데요.
네.
달의 뒷면에 탐사선이 도착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와, 중국으로서는 대단한 그런 큰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서 14억 중국인들이 엄청 열광하고 있죠.
네, 중국이 우주 탐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미국인이 감히 시도도 못한 일을 우리 중국인이 해냈다. 이런 중국인들의 환호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창어 4호는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 시창 위성 발사 센터에서 창정 3호라는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중국 시간으로 3일 오전 10시 26분 달 뒷면의 동경 177.6도 남위 45.5도 부근의 예정된 지점인 남극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창어 4호는 이날 중국의 통신 중계 위성인 최자오 오작교라는 뜻인데요. 이 최자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중국 CCTV는 이번 임무는 인류에 의한 첫 달 뒷면 착륙이자 처음으로 달 뒷면과 지구 간 통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류의 달 탐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도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우주 강국으로 가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어 4호라는 이름을 보면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1, 2, 3호도 있었습니다. 창어 3호가 2013년 달의 앞면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창어 4호가 지난달 8일 발사돼서 이번 달 3일에 달에 도착한 것이라면
네.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것인데 발사 이후 어떤 과정이 더 있었나요?
네, 물론 달까지 멀기 때문에 가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네. 쭉 가면 이것보다는 짧게 걸리고요. 중간에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창어 4호가 발사 이후 4일 만에 12일에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린 이유가 달 궤도에 어떻게 진입을 할지 어떻게 착륙할지는 그렇죠. 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사 궤도를 두 번 조정했고 창어 4호와 앞에 말한 통신 중계 위성 최자호 이 둘이 통신 연결 실험도 중간에 네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달 착륙 궤도에 진입했고 며칠 후인 1월 3일 드디어 달에 착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창어 4호가 남극 근처에 착륙을 했다는데 여기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창어 4호가 착륙한 곳은 직경 2,500km의 크레이터입니다. 이 폰 카르만 크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은 곳인데요. 참고로 크레이터란 이 구덩이라는 뜻인데
네.
달 표면에 보이는 움푹 파인 큰 구덩이 모양을 말합니다. 이 초기 화산 활동이나 뭐 운석의 충돌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폰 카르만 크레이터는 태양계 내 가장 큰 크레이터로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간 여러 나라가 달 자원 탐사와 기지 건설 등을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창어 4호 내에 있는 무인 로봇 탐사차를 이용해 이 근처 지형을 관찰하고 이 달 표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탐사 로봇은 이름이 위투, 옥토끼라는 뜻인데 이 로봇이 열심히 활동을 시작했죠, 이제. 그리고 이 로봇이 뭐 천문 관측, 중성자, 방사선 탐지 등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네, 탐사 로봇 이름이 옥토끼라고 했는데
네.
우리 북한 주민들도 이제 달나라에는 옥토끼가 이게 월계수 나무랑 같이 있다 이런 전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달과 토끼는 세계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탐사에는 순수하게 중국만 참여했나요?
네, 중국이 물론 주도하긴 했지만 이 옥토끼가 채집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런 데는 외국 과학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탐사 그리고 연구 작업에 일단 중국 내 28개 대학이 주도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독일,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의 과학자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어 4호에는 사람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관찰한다고 해도 실물을 보지 않으면 분석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2020년까지 창어 5호를 발사해서 달 표면을 탐사하고 표본을 채취한 뒤 탐사차와 착륙선을 모두 지구로 다시 귀환시키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창어 계획을 통해서 수습한 자료를 분석하고 2025년에는 달에 기지를 세우고 2030년에는 중국의 우주인이 달 기지에 머문다는 계획입니다. 앞에서 최자우 통신중계위성 연결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창어 4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위성입니다.
왜죠?
그동안 인류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는 달의 뒷면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전파가 닿지 않고 전파가 닿지 않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탐사선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은 모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달의 앞면만 평소에 볼 수 있는 것은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달도 혼자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이건 자전 주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도는데 여러 방향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공전이라고 해서 달이 또 지구를 따라 돕니다. 그런데
네.
이게 주기가 똑같다 보니까 지구를 항상 똑같은 곳을 보면서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그 달의 특정 면만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통신중계위성 최자호가 이 달의 뒷면이 보이지 않아 통신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이 오작교라는 이름처럼 일종의 연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최자호가 일단 먼저 이 지구에서 보이면서도 동시에 달의 뒷면이 보이는 곳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보인다 하면 통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의 뒷면이 최자호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달의 뒷면에 있는 창어 4호는 최자호랑 통신을 할 수 있고 그럼 이 최자호가 창어 4호와 지구 이렇게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허 기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오작교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자호 말고도 제가 중간중간 이름 말한 게 몇 가지 있죠. 이게 모두 중국의 신화나 전설 속의 달 이야기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네.
계속 말하고 있는 창어 4호, 창어, 이게 중국의 창어 분월이라는 신화에서 선녀의 이름이 창어에서 따왔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 중국 신화 얘기할 때 달의 여신으로 이 항아라고 하잖아요.
네.
항아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창어라고 하는데 이 신화에서 창어는 신묘한 약을 먹고 지상에서 달로 날아갔습니다.
워낙 북한은 이제 조선 역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혁명 역사만 배워주다 보니까 네. 중국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워주지 않아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탐사 로봇 이름도 위투 옥토키라고 했죠?
네, 토끼는 뭐 동서양 뭐 다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달과 네. 관련해서 그런데 이 중국 신화에서 창어가 달로 승천할 때 품에 옥토끼를 안고 갔다고 하거든요. 지구에서 달을 보면 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 이런 얘기 북한에서도 하나요?
너무 많이 하죠.
네, 그런 토끼가 달을 탐사한다고 하니까 이 중국의 장명 참 재미있으면서도 적절합니다. 창어와 위투 이건 미국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는데 이때 본부에서 우주인들에게 커다란 토끼와 함께는 여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없었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최자호 오작교죠. 7월 7석 음력 7월 7일 밤에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줬다는 달인데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절묘한 이름을 붙여 세계인의 호기심도 함께 자극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인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달 착륙 계획 때 달과 관련된 이름을 많이 썼죠?
네, 그렇죠. 일단 최초로 인류가 달에 도착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달 착륙선 아폴로. 이건 그리스 태양신의 이름인데요. 달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달이랑 똑같은 게 있는데 소련의 달 착륙 계획은 이름이 루나입니다.
네.
루나는 로마 신화 속 달의 여신 이름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달 착륙 계획이 없어서 이런 달과 관련된 이름은 붙이지 못했고요. 대신 한국에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처음으로 발사한 위성 이름은 우리별, 통신방송위성은 무궁화, 다목적 실용위성 이름은 아리랑입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달에 다 그런 로봇 이름에도 막 붙여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달의 뒷면을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갔다는 것에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1969년 아폴로 11호 미국 이 탐사선이 최초로 달에 갔는데 이게 50년이 되는 해잖아요. 2019년이니까. 네. 그 이후에도 미국의 아폴로 계획이 더 이어져서 1972년까지 총 12명이 달의 발자국을 남기고 왔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달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그러게요. 네. 그래서 달에 계속 안 가다 보니까 예전에 달에 간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음모론도 유명한데 네. 사실은 달에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계획이고 뭐 우리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그렇죠.
네. 뭐 단순히 달에 가는 것만으로는 또 과학적 성과를 내기가 또 힘든 상황까지 됐습니다. 달에 사람이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미국과 소련의 경쟁 때문이었기도 한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우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소련이 근데 원래는 미국보다 우주 기술이 앞서 있었어요.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한 것 소련이었고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한 것도 소련이었고 그런데 아폴로 11호로 달에 사람이 착륙한 것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엔 미국이 승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허 기자님이 이래 달에 착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북한에서 알 때도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전에 소련이 구소련이 네. 제일 먼저 달에 착륙했다. 소련이 과학기술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제 소련이란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가맹공화국으로 분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소련이 얘기가 안 나올까 하는데 지금 나왔네요. 그러면 냉전이 끝난 지 한참 되잖아요. 지난 요즘은 그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국가 간 경쟁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전에는 한참 뒤쳐져 있던 중국이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 탐사 기술을 따라잡았고 203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국은 체제가 워낙 안정돼 있잖아요.
네.
시진핑이 이제 2기 집권 시작했고 얼마나 오래 할지도 모르고 계속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우주과학 발전에 한몫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10년 넘는 계획 짜기가 힘들고 또 계획이 있다고 쳐도 새로 지도자가 집권하면 전임자가 추진하던 이런 큰 사업은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편으론 북한도 과학 분야에서 장기 계획 추진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북한은 60년, 70년을 장기 집권했는데 왜 달 근처도 못 갔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했어요, 살짝.
네, 물론 이 미국과 중국 달 착륙 시점이 1969년 그리고 2019년 50년 차이가 나긴 하고요. 근데 중국이 처음으로 뒷면에 간 것은 맞지만 사람이 내린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정말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능력이 전혀 없어서 안 보낸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아무튼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이 앞으로 또 우주과학 이외에 또 다른 과학 분야에서 어떤 성과 보일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요즘 달 탐사 계획이 전혀 없나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달 탐사 계획은 없고요. 네, 하지만 50년 전 인류 최초로 달에 다녀온 이 미국 자존심을 이 민간 기업 차원에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스페이스X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2023년에 최초의 민간인 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 탐사 우주선인 스타쉽의 가상 그림도 공개했는데요. 이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2023년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달 관광 첫 주인공은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사람이라는데요. 일주일 정도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닌 그런 개인 민간 기업이 이런 걸 준비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 말고 달 탐사를 준비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네, 장기적인 계획은 가진 국가가 많을 텐데요. 당장 올해만 놓고 보면 인도가 1월 중에 달 탐사 위성인 찬드라얀 2호를 통해 달 표면을 탐사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2008년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2022년에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2월 달에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현재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먼 거리죠. 그렇지만 사실 우주 그리고 우리 태양계만 놓고 보면 이 거리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빛의 속도로 가도 8분 20초가 걸립니다. 최근에 우주과학계에서 또 하나의 대단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 호가 1월 1일 태양계 외곽의 소행성인 2014MU69라는 곳에 가깝게 접근했다는 것인데요.
잠깐 여기서 네. 무인 우주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냥 아무것도 타지 않고 탐사를 위해서 쭉 가는 그런 네. 로켓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 1월 1일에 도착한 곳이 지구로부터 약 6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데요. 달까지의 거리 38만 4천 킬로미터 짧죠. 여기랑 비교하면
네.
네, 뉴 호라이즌스 호는 2006년 발사돼서 2015년 7월 명왕성 탐사를 마치고 3년 5개월을 더 날아가서 여기까지 간 것인데요. 이 탐사선이 원래는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됐는데 뭐 정작 발사된 해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었죠. 이제 태양계 행성에 명왕성은 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15년 7월 명왕성에 1만 2천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고 그 이후로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탐사선들은 대부분 멀리 가기 위해 최대한 크기와 무게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 돌아올 수 있는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가다간 망가지거나 중간에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탐사선들이 임무를 완전히 마친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뉴 호라이즌스 호보다 더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비행 발사체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보이저 1호가 태양에서 약 217억 킬로미터, 2호는 약 180억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네,
보이저 1호는 토성까지 간 후 태양계를 벗어났고 보이저 2호는 해왕성까지 간 후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보이저 2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화성을 제외한 태양계의 모든 외행성, 그러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보이저 2호가 방문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는 이 보이저 2호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이 골든 레코드가 탑재되어 있는 게 되게 유명한데요.
골든 레코드? 그게 뭔가요?
네, 뭐 금색 레코드 이런 건데
네.
네, 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존재할 수 있는 이 외계 생명체가 보이저 발사할 경우에 인류 문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12인치짜리 LP판 표면에 이 금박을 입혀서 골든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지구의 사진과 바닷속 풍경, 다양한 민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지구에서 쓰이는 기호들, 현재까지 알아낸 주요 과학 이론들, 인간의 해부도도 있습니다. 한국어 포함한 55개 언어로 만든 환영 인사,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바흐 이런 음악도 들어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뉴 호라이즌스, 보이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이 가본 곳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보이저 2호 골든 레코드 외계인이 또 발견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언젠가. 네, 그만큼 앞으로 연구할 게 많은데요. 그리고 그걸 인류가 꼭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뭐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우주과학 분야 성과를 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도 요즘 미사일 개발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역량 우주과학 분야에 한국과 함께 뭐 하나는 대한민국으로 뭐 같이 연구한다면 성과가 내는 날 좀 빨리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 2019년 신년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네. 천명을 했잖아요.
뭐 그 대신 뭐 탄도로켓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은 좀 더 한국보다 많지 않을까요?
아,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북한에 계신 분들 보도 봐서 알겠는데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갔다가 지금 기차 타고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정세 논의하고 온 것 같은데요. 몇 달 안에 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 잘 되고 남북 대화도 계속 잘 되고 그래서 뭐 전쟁 완전히 끝내고 남북이 함께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에서 우주 같이 가는 날 오길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허 기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요새는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그래 한번 맞서보자 하고 당당히 지금 던졌잖아요. 아, 우리도 미국하고 맞서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 달 뒷면에도 세계 최초로 이제 착륙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우리 남북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경제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도 달에 도전하는 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허 기자님 정말 중요하고 실속 있는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